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진멸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그려져 있고, 이제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서 이 안에서는 이제 노아가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8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아와 그 다음에 많은 그 짐승들이 지금 방주에 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했다. 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는 잊으셨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머릿속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29절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머릿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바람을 보내서 이 바람이 물들을 이제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같은 경우도 창세기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 이제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는 여러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요셉을 이제 낳는 그와 같은 대목이 22절, 23절,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 고난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절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세 며느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사람이 뭐 10억이고 얼마만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몽땅이 다 죽고 지금 딱 8명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창조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가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홍수 때말 그대로 비가 내려갔고 완전히 뭐온 세상이 멸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나와 있는 순서가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그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들을 이제 감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홍수를 가져오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세 요소를 처음에 나왔던 것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제거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물들이 감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갔다. 여러분, 어디로 되돌아갔겠어요? 여기 가서 보시니까 하늘의 창들로 되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디로? 예, 여기 있는 기품의 샘들, 지하수 모든 것으로 돌아가고 또 일부분이 계속해서 증발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구름들 속으로. 구름이 돼서 예, 이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이 지난 뒤에 이제 물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니까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11절에 가서 보니까 둘째 달 그달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방주가 안착한 날은 7월 17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달입니까? 예, 다섯 달. 다섯 달이고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50일. 예. 자, 그래서 홍수가 어디에 가서 이제 이 배가 어디에 가서 멈추게 됐냐 하면은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라랏은 원래 그 이름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어로는 우라르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거기 그 아라랏의 산들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지금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아라랏의 산들이 높이가 얼마쯤 되냐 하면 최소한 4,000m에서 6,000m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산맥의 어느 산에 가서 지금 노아의 방주가 지금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홍수였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디 바다나 아니면 어디 강에 가서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5,000m 되는 그와 같은 산에 가서 지금 이게 안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노아의 이 방주 또 노아의 홍수 이 사건 때 이것은 부분적인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그와 같은 홍수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것에 걸쳐 있었던 말 그대로 그 모든 산을 덮었던 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어디에 가서 안착을 합니까? 높은 산 5,000m나 되는 그와 같은 산에 가서 배가 안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에 가서 보니까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었다.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게 돼 있어요. 그 150일 동안에는 뭐가 열렸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거든요. 이 노아의 방주의 창은 닫히고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의 창들은 닫히게 되고 이제 노아가 탔던 방주의 창이 열리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아주 상쾌한 그와 같은 공기를 맛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이제 내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가서 보니까 까마귀가 먼저 나오니까 까마귀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부정한 새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15절에 가서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가 돼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또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무슨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각각의 그 새의 특성과 또 새의 어떠한 그런 그 성향에 따라서 노아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취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정한 새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까마귀를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은 의미로도 까마귀가 쓰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욥기 38장 41절에 가서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또 시편 147편 8절 9절 가서 보면은 우는 까마귀 새끼가 나오는데 그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새가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하나님께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새지만 그 어떤 그 용례마다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처음 나간 새가 까마귀인데 이게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새가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특별하게 이 정결한 짐승의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정결하다 해서 비둘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부정한 새의 명단을 가서 보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정결한 새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정결한 새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둘기가 정결한 새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또 1장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성령님의 이제 상징으로 쓰였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름은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대언자 아시죠? 우리 개역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나의 뜻이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히브리 말로는 비둘기도 되고 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둘기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비둘기가 있고 하나는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비둘기는 보통 우리가 우리 도부비누라고 얘기하죠. 도부. 도부가 이제 더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더브라고 하는 것이 집비둘기. 또 피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비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터들더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산비둘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정결한 새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릴 수 있던 새는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비둘기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범법 헌물을 드릴 때 레위기 5장 7절 범법 헌물 사람이 무엇인가 법을 범했어요. 과실을 행했습니다. 이럴 때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이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 레위기 12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피를 많이 쏟지 않습니까? 그 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례라고 하는 걸 행했습니다. 그 정결례를 행할 때 가난한 사람이 갖다 바친 그와 같은 재물이 뭐냐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렇게 되면서 쭉 정결해 드리는 그런 예식에 대한 예를 23절에 이야기하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해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 24절 관주 성경 스터디 바이블 갖고 계신 분은 거기 가서 보시면 레위기 12장 2절 8절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정결례를 드리는데 그 정결례의 예물로 집비둘기 한 쌍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비둘기 아니면 산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한 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결례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7절에서부터 그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가 지금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한 것은 노아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특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 특징과 그 다음에 성향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장기를 주님을 위해서 써서 여기 까마귀나 비둘기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물들이 마를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지금 내려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 그러면 까마귀가 천상 방주에 앉았겠죠.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아마 방주에 앉았다가 또 나갔다가 앉았다가 나갔다가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8장 이제 7절 넘어간다. 이제 까마귀에게 끝난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태까지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는가 보려고 계속해서 새를 내보냈는데 지금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비둘기가 뭘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잡아 뜯은 올리브나무 그 잎사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금 이런 보라 이런 대목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잡아 뜯었다는 거예요. 잡아 뜯었다. 잡아 뜯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렇게 순이 나서 이렇게 돋아 있는 그놈을 그걸 가서 뜯어갖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어느 정도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서 거기서 조그만 순이 나고 어쩌면 그런 잎사귀가 있었다.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줄 노아가 알았다. 11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까마귀하고 비둘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노아가 굉장히 신중하게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다 그러고 말이죠. 창을 열고는 또 문을 열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시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도 또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노아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이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 이렇게 새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서도 직접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문을 열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다리는데 일은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와 같은 그 길을 지금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일 안 해도 된다 하고 손다 놓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신중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 세상의 일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이제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땅이 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덮개가 있고 거기 어디에 창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처음에 150일이 지난 이후에는 창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들이 이제 마른 것을 보고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방주에 덮개를 이제 치우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땅이 완전히 말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생애에서 몇째 해에 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마르는 때가 601년 첫째 달. 예, 그러니까 601년 정월 초하루에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땅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습니다. 언제 나가느냐 하면 14절 또 가서 보시면은 둘째 달 곧 그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땅이 마르긴 했지만 사람이 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며칠을 기다리냐 하면 57일을 더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노아의 생애 600세 되던 해 며칠이에요? 1월 17일. 예,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덮개를 다 치우고선 이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방주 밖으로 나간 것은 언제냐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 되니까 1년이 360일 더하기 10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다 한다 그러면 370일 아니면 371일 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비록 눈을 들고 보니까 땅이 다 마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없거든요. 그 명령이 없는 것은 아직 사람이나 짐승이 거할 정도로 땅이 완전히 바싹 마른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아가 기다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나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17절엔 또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도 지극히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면 야 어떻게 이게 개도 그렇고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수족관에 한번 가셔서 상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어 그러면 식인 상어 이런 거 생각해갖고 무섭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상어가 이 수족관 앞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한 정도로 엄청나게 아주 미묘하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에게 관심을 두시고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다산하고 다산하라 얘기는 영어로 be fruitful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번성하라는 건 be multiplied, 곱하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곱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애기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애기를 낳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됐죠.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셨어요? 수태해서 아기를 낳는 그와 같은 저주를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나중에 저주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키셔갖고는 하나님 이번에 또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곱하기로 아기들을 많이 낳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노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가고 또 19절에 가서 보니까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근데 그 짐승은 어떻게 나갔어요? 그것들의 종류대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또 이 창조물들은 특별히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 이걸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것들의 종류를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무에서 유가 생겼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아메바가 생기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종이 이렇게 계속 변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 다 아시기 때문에 아예 창세기에서 못을 박아 두셨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방주에 넣으실 때에도 종류대로 넣으시고 방주에서 빼내실 때도 종류대로 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0절 가서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은 영어로 altar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그걸 번역할 때 제단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단이 여기에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누가 처음 쌓았냐라고 얘기하면 노아예요. 그 노아 사건 중에도 언제냐 하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8장에 제단이 나오고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이 이제 처음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께 쌓는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돌로? 막 사람이 깎아갖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그런 돌로 쌓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산. 알겠죠? 요새 자연산으로 해야 돼요. 깎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으면 거기다 정을 대고 치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손으로 다듬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손을 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건 날라다가만 제단을 쌓아야지 그걸 다듬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노아를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노아가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가서 보면 11장 거기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행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건데 그 바벨탑이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와 같은 그 여기 나와 있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탑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이교도들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은 헌물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 중에 제일 먼저 레위기 1장에 언급되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에요. 번제의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우게 되면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덟 명과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을 사랑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귀중하구나. 그걸 노아가 이제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그 차원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헌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그 약속을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노아가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갖다 짐승을 가져다 바치고 주일날 양 끌고 가고 비둘기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예물로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면 좋으냐? 노아를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대홍수 중에서 그를 기억하셔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자세 그걸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이거를 맡았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이렇게 맡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사실이 인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내가 내게 바치는 그와 같은 제물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지금 예, 받았기 때문에 예, 냄새를 맡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예물, 제물, 섬김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으시는 섬김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섬김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처음에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4장 4절 5절 가서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셨는데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바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그걸 받으실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만 그걸 행하는 거지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헌물, 그 냄새는 하나님이 맡지 않는다고 레위기 26장 31절,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제물 드렸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번제 헌물만 드렸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땅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도 저주를 받았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물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예,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하냐? 상상하는 모든 게 악해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은 눈이 악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사람은 악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사람은 악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악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사람은 생각이 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사람은 또 귀가 악해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또 사람은 손도 악하다고 이사야서 59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발도 악하다고 로마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사람의 모든 길들이 악하다고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180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악한 상태로 죽어서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장 끝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2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 때 이 불로다가 이 땅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물들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구절하고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그 21절 거기에 끝에 가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에 행한 것 같이, 전에 행한 것, 다시 말해 물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땅에 격변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그때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지 않았냐. 그와 같은 이야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추수하는 때가 있고 뿌리는 때가 있고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